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뭘까요? 천여 명의 환자의 임종을 지켜본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에 따르면 그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런 후회라고 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말로 해도 되고 편지로 써도 되고 아니면 눈빛이나 스킨십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 말, 고마워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를 못해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까지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을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 다행이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는 게 좋겠죠. 사랑한다고 고마운 일이 참 많다고요. 9월 30일 일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월 30일 일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임현정의 고마워요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어떤 건지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시작을 했습니다. 천여 명의 환자의 임종을 지켜본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 박사.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듯 그들이 남기는 후회도 제각각이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공통분모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죠. 그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저서를 통해서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뒀더라면, 또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이라고 해요. 죽음 직전에 닿기 전까지는 그 절절함을 알기 힘든 이야기들인데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의 지침은 우리가 자주 놓치며 살긴 해도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고맙다라고 표현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 어떤가요? 그런 삶을 꾸려갈 수만 있다면 최고라고는 못해도 또 최선의 삶이라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9월 30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의 한방, 세계 최고의 장수 마을로 꼽히는 에콰도르 빌카밤바 사람들의 장수 비결 이야기 들려드릴 거고요. 흥미로운 뇌과학, 또 우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뇌과학 탐구소도 준비되어 있고요.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는 부부클리닉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이나 세계적인 장수촌의 건강 비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세계 3대 장수촌 중에 남미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마을의 장수 비결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비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빌카밤바 사람들이 장수 비결 가운데 또 음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토마토를 많이 먹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 유럽 속담에 보면 말이죠.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 이런 속담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사실 토마토가 의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예.
사실 빌카밤바 의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토마토 약효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예.
과연 빌카밤바 사람들이 장수 비결에 토마토를 먹는 것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빌카밤바의 토마토가 유명한 거였네요. 그럼 오래전부터 토마토를 먹어온 건가요?
네. 이 토마토 원산지가 남미의 페루입니다. 페루.
아.
그런데 빌카밤바는 바로 페루의 북쪽에 인접해 붙어 있습니다.
네.
이 16세기 초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처음에 유럽으로 토마토가 건너가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에서 재배가 되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게 토마토가 19세기 초에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의보감 이게 1600한 십몇 년경에 나왔거든요.
아.
동의보감에 토마토는 안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효과는 나와 있는데요. 약간 서늘한 성질이고 갈증을 먹게 하며 위장을 도와서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입맛 떨어지고 목이 마를 때 이 토마토를 상시로 먹으면 더위를 물리치고 식욕을 돋워주면서 소화를 잘 되게 한다는 효과가 있죠.
예.
이 토마토가 한자 이름으로는 서양감 이런 뜻으로 서홍시 혹은 남만시라고 합니다.
네.
사실 뭐 토마토가 그게 무슨 과일이냐, 뭐 채소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토마토는 과일하고 채소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고요. 비타민하고 무기질의 공급원으로서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면 토마토가 주로 어떤 병증에 좋은 건가요?
자,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죠.
예.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요. 국립암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토마토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가지고 전립선 암의 발병 률이 36%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토마토의 색깔을 빨갛게 만드는 색소 라이코펜 성분이 말이죠. 이게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것이 항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에 걸린 환자에 대한 임상 실험에서도 라이코펜을 먹은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전립선 암종을 축소시키고 전립선 암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네.
뭐 이 라이코펜은요. 전립선 암 이외에도 유방암, 소화기계통암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약효가 대단한데요. 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예, 이 빌카밤바 사람들 말이죠. 이 남미잖아요. 그죠? 남미에는 카니발, 축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정열적이잖아요.
예.
술, 담배를 많이 합니다. 자, 술, 담배를 즐길 때 어떻게 장수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럼에도 어떻게 장수하느냐. 바로 토마토를 먹기 때문이라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 성분이 니코틴에 대한 해독 작용을 촉진시켜서 폐암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 토마토가 좋은 겁니다. 사실 담배를 끊어야 되고 안 피우는 게 좋지만
그렇죠.
전 그렇다면 토마토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코펜이 알코올 분해 때 생기는 독성 물질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기 전에 토마토 주스를 마시거나 혹은 토마토를 술안주로 마시면 술이 그렇게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또 토마토에 말이죠. 암 환자라든가 흡연자에 꼭 필요한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또 비타민A하고 비타민E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코펜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겁니다. 그리고 혈전 형성을 막아주니까 혈전 피떡. 이걸 막아주니까 뇌졸중, 뭐 뇌경색, 심근경색 예방 효과도 있고요. 노화 억제 효과도 큰 겁니다.
토마토에는 그러면 라이코펜 말고 또 어떤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나요?
예, 토마토에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같은 것이 들어있고 단백질, 아미노산의 루틴, 뭐 회분, 칼륨, 칼슘, 철,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 등이 들어있습니다.
네.
비타민C의 경우에는 말이죠. 토마토 한 개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가량 들어 있습니다. 뭐 비타민 C가 피부에 탄력 줘서 잔주름 예방한다거나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서 기미 예방에 좋다는 걸 아시죠? 아시잖아요. 네. 그 피부 고운 피부 원하시는 여성분들 토마토 잘 드셔야 될 겁니다. 네. 게다가 토마토에 또 비타민 K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칼슘이 빠져나간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뭐 골다공증이라든가 노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 루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면서 혈압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칼륨은 몸 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짜게 먹는 분이라면은 이 토마토를 먹는 것이 고혈압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가 술, 담배 즐기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고 고혈압에도 좋고 정말 좋은 효능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토마토가 혹시 몸에 맞지 않는 체질도 있나요?
저보고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네. 도대체 뭘 먹으면 좋으냐? 그 체질은 모르면서 제가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알려주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마토입니다. 콩, 토마토, 쌀. 뭐 이런 겁니다. 왜냐? 성질이 중간 성질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 않은 거. 그게 사실 토마토가 말이죠. 약간 서늘한 편이지만 네. 뭐 참외나 수박처럼 차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냉한 편인 분도 잘 익은 토마토를 적당히만 먹으면 배탈 설사 안 납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먹어도 괜찮은 탈나지 않는 음식 중에 토마토가 꼽힙니다. 그리고 사실 뭐 실제 토마토 먹어본 분이라면 아 토마토 그래도 좀 달고 신맛이 입에 딱 맞구나.
네.
먹으니까 별 탈도 안 생기구나.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또 토마토에 혹시 또 좀 서늘해서 걱정이 나는 분들 살짝 익혀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익혀 먹으면은 토마토의 중요한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 함량이 더욱 많아지니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마토가 특별히 더 좋은 경우도 있나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더위를 먹었다. 또는 열성병 알아가지고 갈증이 심하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럴 때 토마토가 좋습니다. 그리고 과로해서 몸이 조금 야윈다. 음기가 손상돼서 허혈이 막 위로 달아오른다. 이럴 때 토마토가 좋은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도 토마토 주스가 좋습니다. 왜냐? 유기산이 적거든요. 그래서 자극성이 적어요. 그리고 영양 성분이 많지 않습니까? 또 소화가 또 잘 되게 되거든요.
네.
사실 다른 과일 같은 경우에는 소화에 좀 부담 줄 수 있습니다. 뭐 수박, 참외, 포도, 자두 이 소화에 좀 부담이 줄 수 있지만 토마토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토마토가 지방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 먹을 때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좋고요. 산성식품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 환자라든가 비만한 분이 먹어도 좋아요.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기 때문입니다. 자, 이만하면은 빌카 반바 사람들 술, 담배를 즐기고 하지만은 그래도
네.
이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서 장수했구나 아셨을겠죠. 이 토마토 뭐 어떤 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계적인 장수촌 중 하나죠. 에콰도르 빌카 반바 마을 사람들의 장수 비결 중에서 토마토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를 통해서 윤혜성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조정희의 노래입니다. 참새와 허수아비.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일요일에는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와 함께 새롭고 흥미로운 뇌공학의 세계에 탐구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 주제 연령에 따른 뇌과학의 이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보수적으로 속히 말해 꼰대로 변해간다고 느끼시는 분들
네.
분명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뭐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네.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지만
네.
근래에는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이러한 말로써 변형되어 왔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혹은 네. 내가 해봐서는 아는데
네.
아니면 요즘 사람들은 뭐 이와 같은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네.
아마도 스스로 내가 꼰대는 아닐까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뇌,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왜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변해가는가에 대해 유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들으실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자신만의 사고방식을 일방적으로 설파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간혹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혹시나 후배들 또 동생들에게 그런 꼰대스러운 면을 보이진 않았을까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일방적인 태도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뇌 변화 때문이었던 건가요?
네, 나이가 들어 뇌에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반드시 보수적인 성격 및 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는 관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몇 달 전에 성격 심리학에 대해 설명드릴 때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 중에는 개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이나 낯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은 개방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특징을 뇌 구조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개방성은 인지 능력과 전두엽의 활성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전두엽은 해마와 함께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보수적 혹은 권위적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느 정도는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변화가 반드시 노화로 인해 고령층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네.
뇌혈류의 감소나 큰 스트레스 등도 전두엽 기능 저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의 경험에 보셨겠지만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개방성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네.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의 심리학과 그람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이러한 노인들에게서는 대개 젊은 층들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대뇌 피질이 관찰되고요.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추론 능력과 인지 능력을 사실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격이 인지 능력 및 개방성에 반비례해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말씀해 주신 전두엽 말고도 뭐 권위적이거나 보수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부위가 또 있나요?
사실 전두엽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진 않았지만 뇌 중심부인 이제 두정엽 또한 보수적인 행동이나 위험 회피 성향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뉴욕대학교 연구진이 2016년도에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한 연구가 이에 대한 연구인데요.
네.
연구진은 18세부터 88세까지 건강한 남녀 52명을 대상으로 난이도를 선택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무 수행에 성공하면 상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금은 아무 조건 없이 5달러를 받거나 혹은 20달러를 받을 수 있는 당첨 확률 20% 복권을 받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두 가지 지금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5달러를 그쵸. 받거나 아니면 20달러를 받을 수는 있는데 확률이 20%인 경우 누가 더 위험 부담이 있는 선택을 하는가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왠지 안전하게 그냥 5달러를 받았을 것 같은데 실험 결과가 어땠나요?
네, 뭐 사실 저도 5달러를 선호할 것 같긴 한데
네.
이러한 단순한 조건이었지만 50대 중장년층 이하는 게임을 할 때 위험 부담이 있는 어려운 난이도를 선택하고 상금도 로또를 고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에 반해 5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비교적 쉬운 임무를 선택해 게임을 하고 상금도 5달러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연구팀은 게임을 하고 상금을 선택할 때 뇌 활성 부위를 찾기 위해 MRI를 촬영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사결정을 할 때는 오른쪽 후두정엽이 활성화됨을 확인하였고요. 이 부위 회백질 부피가 작은 사람일수록 보수적이고 위험 부담이 적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네.
즉 지능 발현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오른쪽 후두정엽 회백질의 부피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 기 연구진의 분석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이미 오른쪽 후두정엽 회백질 부피가 남들보다 좀 작은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이 연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음을 뇌 구조적인 측면에서 검증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변하는 게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는 몰라도 그게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두엽이 보수적인 성격과 가장 연관이 있는 만큼 사실 전두엽의 노화를 저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3년도에 그 노인학 저널에 발표된 노마대학교의 마리카 베르치치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온 중년 집단은 그렇지 않았던 대조군에 비해 높은 전두엽의 활동성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즉 운동이 전두엽의 활동성을 높여 노화를 늦춘 것인데요. 그의 요인으로는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신경성장인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운동 시에 증가되는 신경성장인자가 뇌세포의 생성을 촉진시켜 뇌의 노화를 늦추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즉 운동을 통해 뇌세포를 생성시켜 전두엽의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이 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뇌세포를 만들어서 뇌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일 또한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서 역시나 이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또 도움을 받아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생활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약간 아이러니할 수 있겠지만 격렬하게 뇌를 피곤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만큼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을 연구해온 미국 노이스턴 대학교의 바렛 교수에 따르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최선의 답은 뇌를 많이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뇌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즐겁게 풀 수 있는 수도쿠나 낱말 맞추기 게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자신이 풀 수 없는 한 개의 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뇌를 격렬하게 그리고 피곤하게 할 때 심신은 비록 피곤해지지만 더 날카로운 기억력과 집중력이라는 정신적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피곤하다 싶을 때까지 가능한 한 어려운 암산을 해본다든지 혹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푼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리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그럼 정리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시인 시오도 로스케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
늙음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수화 성향을 띠게 된다는 것이 인간 정신의 성숙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태아를 의미하는지 그 대답으로서 저희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체의 젊음을 유지하려 애쓰듯이 정신의 젊음 또한 함께 유지하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더 성숙하고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고집스럽고 좀 개방성 없는 모습은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뇌,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8461번 쓰시는 이창진님이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어요. 노래를 여러 곡을 골라주셨는데 새벽에 이진 아나운서 고생 많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중에서 이범용, 한명훈이 함께 부른 꿈의 대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부부 클리닉.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고 있죠. 오늘은 성의학 전문가 강동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내가 두려워하는 남편인데 네. 어떤 남편이길래 그런 거죠?
보통 이런 걸 이제 아침 방송에서 얘기하면 주로 이제 두려운 남편 그러면 이제 너무 억압하거나 폭언, 폭력 이런 쪽을 얘기하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성문제를 다루던 전문가이다 보니 그런 상황과 좀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두려움을 주는 남편들이 있어요.
누구죠?
예. 실제로는 부부 사이가 뭐 아주 좋은 이제 저는 성 쪽이니까요. 아주 좋다고 얘기하는 남편들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제발 우리 남편 좀 말려달라. 쫓기는 사람처럼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아내분들도 계세요. 쉬운 말로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덤벼서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죠.
그럼 남편의 성욕이 너무 과도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겠네요.
예, 언뜻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은 우리나라 섹스리스가 굉장히 제가 심각한 전 세계 1, 2등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들 중에는 신혼 빼고는 아 남들은 섹스리스에서 난리인데 내가 건강해서 당신에게 애정이 있고 그래서 자주 성생활, 부부생활을 한다고 요구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 오히려 행복한 줄 알아라.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성관계를 너무 거부하는 게 문제다. 오히려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한테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항변하고요. 네. 그 저한테도 쉽게 말해서 이 나는 사랑하는데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내는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부부 생활을 거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 남편의 입장이 너무 다른데 누구 얘기가 맞는 건가요?
예, 그 아내분 이야기는요. 자신은 남편의 제일 이런 말 할 때가 많죠. 여성들이 서러워할 때인데 남편의 도구 이런 말들 하시거든요. 남편이 매일 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문제는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소중하니까 예 당연히 뭐 같이 동의하고 싶은데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도 뭐 꼭 상대방이 중국 음식을 먹고 싶다 짜장면을 같이 먹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가 있는데 예, 사실 남편의 성욕이 좀 과하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의 상황이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 여러 가지 욕구 충족에만 몰두하는 것은 남편으로서는 위험한 행동이죠. 사실은 데이트 중에도 우리 왜 데이트 폭력, 뭐 데이트
심각하죠,
성폭력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그죠? 남녀나 부부 간에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결국 일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사를 무시했고 반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가 그거에 동의를 했는지 아니면 거부를 그렇죠. 했는지가 중요한 그 관건이 될 텐데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례의 남편은 왜 예. 이렇게 이 성관계에 유독 집착을 하는 걸까요?
흔히들 이제 뭐 정력이 좋아서 건강해서 그렇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서 이런 얘기 정도를 아내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인데 예.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제 분석하는 상담 치료 과정에서 어느 날 이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리면 결국엔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이제 저희 진료를 보면 단순히 뭐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어떤 원가족의 관계.
네.
쉽게 얘기하자면 주로 남자아이들은 아버지의 어떤 성향을 넘겨받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가 사실은 성장 과정에 가장 오래 만난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엄마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감정적인 결함 또는 문제점이 사실은 아내에게 전이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결국 이 남편이 분석의 막바지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저에게 아내가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 봐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원 배경, 제가 원가적인 문제가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원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 남편은 어린 시절 부모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져 살았어요. 특히 요즘 시대는 좀 다른데 이 성인이 된 이 남편이 자랐던
어린 시절은
사실은 그야말로 이혼하면 대부분 예, 엄마가 키우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 이제 엄마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어릴 때는 좀 상대적으로 이 보통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그렇죠?
엄마는 아이를 돌고 네. 이런 식이 많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엄마가 떠나버린 거예요. 이 떠나버린 게 사실은 부모 이혼이었지만
네.
아이에게는 일종의 예, 버림받은
그렇죠.
이런 감정을 주죠. 예. 아내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처럼 어쩌나 하는 그런 떠나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거의 무의식 속에서 늘 자리 잡고 있었었고 그걸 우리가 일종의 강박이라고 그러죠.
네.
집착처럼 계속해서 확인하고 표현한 방식으로 과도하게 성향에 집착한 거죠. 아내가 멀어진 듯하면 그러니까 보통 얘기를 좀 많이 하다 적게 한다든지 좀 무관심한 듯하면 오히려 남편의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통해서 더 결속을 다지고 묶어두는 셈이 되는데 그런데
예.
이제 이런 행동들이 아내로 하여금 오히려 이제 남편을 거부하게 만들고
네.
오히려 이제 배려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아내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거칠게 몰아치는 것 때문에 아내는 통증도 있고요. 아내 입장에서 원치 않은 성의가 많다 보니 당연히 강력한 거부감, 성기피에 빠지기도 하죠.
무작정 밀어붙이는 그 남편이 왜 그럴까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네. 받고 또 사랑을 하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거였던 거네요.
그렇죠. 사랑이란 말은 사실 내용들 보면 애처롭기는 해요. 네. 어떻게 보면. 다만 어쨌거나 이 행동들이 본인이나 어떤 주변 특히 내 배우자에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적인 게 분명히 맞아요. 특히 이제 질환 중에서 성욕과다증 또는 성중독이라는 이런 문제로 저희를 찾아오는 케이스들 중에는
네.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죠. 성중독은 이제 지나치게 성관계에 집착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일으킬 정도로 병적인 성행위에 집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중독 성향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알코올 중독, 터무니없이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 이런 형태 또는 이제 도박 중독 그래서 뭐 집안 집문서까지 내려 맡기고 뭐 다 거덜날 때까지 하는 거죠. 이런 심리 상태가 사실은 유사성이 있죠. 특히 이제 강박증, 조울증, 우울증, 불안증 등에서 성중독이 많고요. 사실은 이런 내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데 공허감. 아까 엄마가 떠나고 나서 생기는 그런 버림받은 느낌, 공허감.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요. 자신의 마음의 빈자리를 술로 채운다고 그래요. 그게 병적인 건데도 불구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의 빈자리를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자기 상처를 두렵고 힘들고 거기서 뭐 극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아내는 떠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떠날 거란 그런 두려움이 그런 행동을 촉발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이제 성중독 중에서 노인분들이 이제 갑자기 충동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요?
예, 사실은 그때 이제 치매가 있을 경우에도 충동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런
네.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뇌종양이 있다든지 교통사고 등 사고 이후에 뇌손상 이후에 전두엽이나 척두엽에 감정의 조절 기능이 약해서 과도한 성충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죠.
이 사례의 남편이 네.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안 됐다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중독증인 건가요?
그렇죠.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진단은 성중독이 있는 게 맞죠. 지나치게 성관계의 빈도나 충동의 네. 조절이 안 되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다른 아까 왜 알코올 중독이나 뭐 도박 중독과
네.
같은 유사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남편은 성중독 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우리 주위에는 꼭 이 남편 같은 분 아니라도 외도나 성매매 등 배우자 이외의 성행위에 몰두하는 정도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성중독인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심각하네요. 근데.
전혀 죄책감이 없죠. 거기다가 제가 2016년에 저희 연구에서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에도 나오는데요. 한국은 공범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공범의식?
예. 네. 회식을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가니까, 이건 남들 다 그러니까 죄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꽤 그런,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심지어 이제, 막말로 여자친구를 생겼다, 불륜이 있다, 이거는 본인들도 외도라는 걸 좀 생각해요.
네.
근데 성매매는 일회성이고, 본인의 감정은 안 좋으니까 외도가 아니래요.
에이, 말도 안 되죠.
예, 굉장히 위험한 네. 생각이거든요. 성중독도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어쨌거나 조금 더 이제 수위를 낮춰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부 사이를 보자면요. 어쨌거나 부부 사이에 있어서 배우자의 기분이나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일방적인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배우자가 거부하는데도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성관계는 엄밀히 말해서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왜 가정폭력 같은 경우 옛날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 치고받고 하는 정도에 대해서 뭐 남의 집구석에 왜 간섭이냐 이렇게 했다가
네.
이제 조금 가정폭력은 조금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 성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는 게 어찌 보면 이게 본인의 어떤 일방적인 욕구 충족일 수도 있고 행위 자체의 거칠음에 따라서는 이게 폭력이 되기도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상대와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 아까 그 부부 사례에서도 등장하는데 어쨌거나 예 동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감정이 걸리지 않는 예, 나쁜 감정 말고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네. 걸리지 않는 메마르고 기계적인 배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성의도 문제입니다. 물론 성관계를 할 때는 뭐 항상 상대를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하는 상태가 되기만은 아니에요. 때때로 이제 본인의 어떤 충동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성행위, 부부사의 성행위라는 거는 쌍방의 친밀한 감정의 교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상대방의 몸의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 지금 아내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의 정도 그런 걸 보지 않고 뭐 싸우고 난 뒤에 그냥 부부 생활하면 화 풀린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뭔가 상대방이 불만이 있는데 그냥 동물적으로 상대방도 성애를 통해서 즐거우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남녀를 굳이 나눠보자면요. 남자들은 약간 다른 감정이 있어도 성행위에 몰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은요. 성행위 직전에 그런 감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약간 상호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가끔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너무 일방적인 성행위를 하면 오히려 아내는 무시당했다. 더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더 화가 나고 갈등이 조장될 수 있죠. 그런 상대방과의 아주 소중한 관계 측면에서 부부의 성생활을 좀 바라본다면 훨씬 배려깊고 사려깊은 그런 부부 사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내가 두려워하는 남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성의학 전문가 강동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바의 노래예요. 안단테 안단테. 저희 건강한 아침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해피머니 상품권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희였습니다.